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31주년 독립기념일인 내일을 전후한식에 러시아의 공격을 우려해 공개적인 축하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당국은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 독립기념일 관련 공개 행사와 집회 등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동북부 하르키우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무클라이오도 오늘과 내일 주민들의 재택근무 명령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 연설에서 독립기념일 주에 러시아가 특히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가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과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권유린에 취약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비난처를 폐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은 철학을 바꿀 때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며 미국의 비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도 EU 국가가 아무나 방문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크렘린궁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요들에게 주요 7개국 G7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대응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본 재무상이 오늘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군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지키겠다는 타이완 정부의 결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오늘 타이베이의 총통관저에서 미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소속 전직 미 관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1958년 한 달여 동안 계속됐던 중국의 공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4년 전 타이완은 군과 민간이 연대해 타이완을 지켰고 오늘날의 민주적인 타이완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국민은 앞으로도 스스로를 위해 평화와 안보, 자유, 번영을 수호할 결의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은 1958년 8월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섬과 마추열도를 겨냥한 중국군의 포격으로 시작된 2차 타이완 위기 당시 첨단 사이드 와인더 대공미사일 등 미국의 군사 장비를 지원받아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이란이 일부 요구를 철회해 합의에 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란이 일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2주 전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입장차가 남아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요구했던 자국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미국의 테러 조직 지정 해제를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가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럽연합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10일 현재 유럽 영토의 47%가 주의보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고 17%는 적색경보 상태라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00건 이상의 기밀 문건이 회수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수된 기밀 문건에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의 대규모 대국적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사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 오후에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20도, 최고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미국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한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해협의 안정 등 여러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기식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혹은 야심찬 계획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we're not going to get into a back and forth with the DPRK on this. We've been clear about our support for
또한 그 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진전 가능성을 본다며 이는 미국 대북 접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여러 달 동안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As part of that, over the course of many months now, we have conveyed publicly, we've also conveyed repeatedly privately.
특히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며 우리는 집단적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또 믿으며 북한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다른 동맹과 계속 대비할 것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와 억지를 통해 적절한 태세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nd by our treaty allies, the ROK, Japan, other allies.
북한이 어떤 유인 체계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 관여에 나선 시기도 봤고 도발에 나선 시기도 봤다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periods of engagement from the DPRK. We've seen periods of provocation from.
이어 지금 우리가 후자로 규정된 시기에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이 추구하는 도발이 무엇인지 추정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한국 일본 동맹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전화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가치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이해관계를 한국과 공유하며 그중 하나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But the point you allude to refers to the fact that we share not only values but a number of important interests with our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미한일 삼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이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부에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Japan and the ROK, we have made clear that we view trilateral cooperation.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또 가치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와 이곳의 안정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핵심이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본,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측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구상이라면 어떤 구상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EU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국 새 정부의 최근 제안에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EU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구상도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한국 측과 최근 제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중 식량 공급 프로그램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국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도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의 국제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목적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들을 통해 이번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 리어명은 22일 논평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 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 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 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어명은 이날 다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나아가서 북남 공동선언과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시작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이 시작됐을 때도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호주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피치 블랙 훈련에 참가한다고 호주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이런 다자 훈련들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다른 국가들도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국방부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2 피치블랙에 한국과 일본,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최고의 국제관여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등 17개 참가국이 전 세계 국제군대와 통합하고 함께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공군은 파트너 공군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국적 상호 운영성과 이해를 통해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온 약 100대의 항공기와 최대 2,500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 주관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호주의 제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8년 5회에 걸쳐 이 훈련을 참관했으며 직접 참가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국 공군은 18일 이번 훈련이 오는 29일부터 4달 7일까지 호주 다윈과 앰벌리 기지에서 열린다며 KF-16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한국 공군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에 대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what it does is it demonstrates that Korea is preparing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면 한국과 미국만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다자 협력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에 관여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럴 경우 호주와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올 것이며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 중 평균 23.5%를 군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의 21.9%에서 26.4%를 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GDP 대비 평균 군비 지출이 세계 2위인 오만의 11.8%,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9.7%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는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과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무기 수출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당 기간 동안 GDP 대비 3.3%에서 5.2%의 군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GDP의 2.4%에서 2.7%를 사용해 45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기간인 2019년을 보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군사비 지출액이 439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인 한국의 7%에서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편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7,300억 달러의 미국으로 나타났고 중국이 2,540억 달러에서 4,17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690억 달러에서 1,470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와 670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의 인도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651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로 5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인도,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군사비 지출이 많았고 북한은 38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군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연평균 194만 명으로 집계된 중국이었습니다. 이어 인도가 144만 명, 미국이 136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북한은 117만 명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91만 6천 명의 러시아, 74만 3천 명의 파키스탄, 65만 명의 한국 순이었고 베트남과 미얀마, 이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연평균 1,61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100억 달러, 프랑스가 54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영국과 중국, 독일이 각각 39억 달러와 36억 달러, 3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80.5%가 미국산이었고 유럽산이 8.4%, 러시아산과 중국산이 각각 4.9%와 2.3%였습니다. 지난 11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1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108억 달러의 영국이 뒤를 이었고 한국과 호주가 각각 102억 달러, 7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60년대부터 공개해온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는 법률 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전사한 미군 관련 정보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은 모두 6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최근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와 전사자들의 신원 확인 등 관련 세부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총 8,156명 중 단 4명을 제외한 8,152명의 이름과 소속, 실종 보고되거나 유해가 발굴된 지역, 그리고 신원 확인 여부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 이름별 검색을 통해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들의 경우 별도의 코너를 통해 참전 당시 사진과 함께 실종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페이지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개편된 웹사이트에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현황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 끌려간 경로와 지역, 북한의 전쟁포로 수용소 정보가 담긴 페이지도 개설됐습니다. 아울러 실종 미군의 유해 발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투기 추락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페이지 등이 웹사이트에 추가됐습니다. 특히 한국전에서 미군의 피해가 가장 컸던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와 중공군이 처음 개입한 전투이자 수많은 미군 사상자를 낸 운산 전투 등 주요 전투에 관한 상세한 소개도 웹사이트에 담겼습니다. DPAA는 웹사이트를 개편하며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 확인 현황도 개진했습니다. 뉴스사이트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는 총 625부이고 7,531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PAA는 웹사이트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중 수백 명은 수습 불가 범죄에 소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DPA의 철저한 조사 결과 해당 미군은 전사했지만 유해는 수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7,500여 명 중 약 5,200여 명의 유해가 비무장지대 DMZ 북측이나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서 1994년 미군 유해 208구를 미국에 인도했고 1996년에서 2005년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미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선 229구의 미군 유해가 수습돼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미국에 인도한 유해 상자 55개에선 현재까지 총 82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태평양 국립묘지인 펀치볼의 신원 미상으로 묻혔다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는 현재까지 총 161구로 집계됐습니다. 펀치볼에는 한국전쟁 전후 유해는 수습됐지만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신원 미상으로 남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840여 구가 묻혔습니다. 약 4년 전 DPA에는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총 7단계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DPA에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 도입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4월 프로젝트의 4단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직면한 자국의 안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가 정식으로 반입된 것은 지난 2017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가 조성된 경북 성주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중국 당국의 반대 등으로 사드 기지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의 시위로 공사용 자재와 물품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기지에서 일하는 미한 양국 군 장병 400여 명은 기지 부지내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한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압박해왔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인 지난 10일엔 기존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반발 때문에 안보 주권에 해당하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위협에 맞선 미한 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그러나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 한국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배치한다는 입장이고 사드 기지 정상화는 중국의 위협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 365일 언제든 사드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 지상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 기지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기지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앞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사드는 오직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정우 사무국장은 사드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하는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사드미사일 작동을 한국이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없고 사드 레이더 자체가 중국을 또 탐지하지 않는 범위의 레이더인데 탄도미사일 요격용에 작동되는 레이더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드 레이더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이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3불에 더해 최근 새롭게 일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드 정상화 의지가 강하고 미한 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 논란 초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중국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안보에 대한 주한미군 사드의 위협을 과장하고 일한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 초기에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안 된다. 그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의 특성을 볼때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사활적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보적인 위협이 중국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으로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한편 성주 사드는 무기체계 운용 측면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성능 개량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로 구성된 포대의 분리 배치와 원격 발사는 물론 사드 레이더를 활용한 신형 패트리엇의 원격 발사와 같은 성능 개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통합 운용하는 마지막 단계의 성능 개량이 올해 2분기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개량이 완료될 경우 요격고도 40km에서 150km를 담당하는 사드와 요격고도 40km 이하의 패트리엇이 통합 운용돼 요격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를 진행하면서 미한의 요격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3불은 한국에게 자국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저지하는 게 중국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의 안보 관심사에 관심이 있다면 쌍둥당 쌍교병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에 대한 적어도 저지 역할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예비역 장성단체 성우회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의 운영 정상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이행 요구에 대해 3불 1한 같은 주장은 국가 간 합의하고 협상할 사안이 아닌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외교나 경제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의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 결과 사드 배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16.3%까지 합치면 사드기지 정상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4.7%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드와 반도체, 타이완 문제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가치 외교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 담당 국장은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이 상호 공동의 이익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모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both sides are trying to identify shared areas of mutual interest.
스나이더 국장은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지적하며 양측이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는 특정 분야를 확인했고 이런 분야는 향후 잠재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의 자제를 원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핵심 안보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두 나라는 냉전 종식 후인 1992년 8월 24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설린 우호 협력 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거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잇따라 격상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8일 박진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돌아보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 등을 놓고 여전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불 1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사드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외에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 타이완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순윤 선임 연구원은 현재 한중 관계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한 동맹 강화 약속이 한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등을 의미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his commitment to strengthe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in China as for whether South Korea is changing its alignment strategy.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접근에서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과도하게 유화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nd he's been critical of President Moon's what he saw as overly soft approach.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사드 추가 배치 검토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은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배척할 필요가 있을 때 윤석열 정부가 기꺼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challenging for South Korea to maintain an independent path where it looks after its own interests.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상대지만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웃 국가에 갈수록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재개된 연합훈련 등을 비롯해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 문제 등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워싱턴은 서울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중국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한국이 미국과 밀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저지하고 싶어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일과 미한일 3자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함께 이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비판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는 흡족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은 항상 미한, 한일, 미한일 관계에서 이견을 찾고 그것을 악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타이완 문제도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를 한국 측에 이미 발신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이에 대체로 원칙적 동의를 표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다만 협력 분야에 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갈 때 한국의 입장 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한국 일각에서 이미 칩4 동맹 참여와 타이완 문제 접근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이 이루어지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보낸 신호 대부분을 존중했지만 여전히 유보 상태인 분야도 있다면서 다만 이런 유보가 양국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순윤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초기 한국에 대한 강압이 앞으로 4, 5년간 한중 관계의 악화를 의미한다고 인식하며 현재 전략적 유화적분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순윤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심지어 사드 문제에도 지금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유사시 계획 지지 등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더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레드라인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농경지를 적국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의원이 미국 내 농업과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에 대한 적국들의 투자 혹은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관련 구매나 투자가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해당 적국들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나 농업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농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이 미국 내 농업 관련 토지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운지원이 날 성명에서 미국의 농경지 보호는 미 국가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다주 공군기지 인근 농경지를 매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군사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전 및 통신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우스다코타주 방문 중 적국들이 미국의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농부와 농장주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적국들이 농업에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 지역 매체지에 따르면 중국의 본사를 둔 향미증진대 생산정문 후평그룹은 최근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미 공군기지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370에이커 규모의 농경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푸펑그룹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드론과 통신기술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이 최종 판결문을 미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게 되면서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는 소송인들이 북한의 법원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남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를 맡은 마크 브레빈 변호사는 최근 미 법원에 서한을 보내 국무부를 통해 북한의 최종 판결문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2월 판결을 통해 북한 정권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으며 같은 해 4월 12일 법원 사무처는 승조원 측의 요청에 따라 판결문과 한글 번역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약 1년이 지난 올해 4월 해당 우편물이 법원으로 반송돼 23억 달러 배상 판결문은 북한 정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브레빈 변호사는 서한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미 연방법원이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정해온 외교적 경로가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문과 함께 북한의 무대응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궐석 판결 확인서와 해당 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본 등을 국무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자산 추적 등 배상금 회수 노력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판결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 등은 북한이 판결문을 수신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결 이후 1년 넘게 북한의 판결문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레빈 변호사가 요청한 외교적 경로는 미국 국무부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평양 대사관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법원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미 외교적 경로를 신청한 다른 고소인의 법적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실제 효력을 낼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 유족인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은 지난해 6월 9일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목사 유족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지난 15일 미 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원고는 미 국무부로부터 외교적 절차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요청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소장이 전달됐는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120일 이내에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 전달에 실패할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동식 목사 유족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 소장 전달을 시도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도 2년 가까이 북한의 소송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마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식 목사의 유족과 케네스 배 씨의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소장 전달 노력을 설명할 것과 추가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명령해 120일 이내 소장 전달 규정에 대한 유예를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등 131명은 지난 5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72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공항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일본 적군파가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선 북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반 우체국을 통한 대북 우편물도 반송되면서 소송인들에겐 현재로선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가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신임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서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2일 BOA에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조카가 편지를 썼을 때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권위에서 연락이 와서 9월 3일 날 10시에 면담이 잡혔다라고.
앞서 지난 2일 고 이대진 씨 아들은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이를 직접 부탁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래진 씨는 또 지난 10일에는 조카와 함께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 이미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동생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며 살몬 특별보고관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특별보고관과의 첫 만남에서 동생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한테 내가 유엔 연설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넌 보고관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제공조, 유엔을 포함한 남북한 공동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 공동진상조사를 북한 사고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면 먼저 판문점에서 제3자가 모여서 만나서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또 진상규명에 관련된 조사를 좀 요청하려고요. 생각합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19일 BOA에 살몬 신임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첫 방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기간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관련 사건을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제 공론화하겠다며 미국 의회 청문회와 대북 인권 제재 차원에서 국무부 측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특히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대진 씨 유족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엔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10일 모리스 티볼빈즈 유엔 비사법적 약식 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 관심과 노력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대진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으며 시신은 불태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법원은 군 비밀을 제외한 사망 경우 등 일부 정보는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또한 해경은 수사 중인 사건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 측은 유족 측의 청구에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떠오른 펠로실리콘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이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이었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2년 10개월 만에 최다 규모입니다. 북한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7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첫 해인 2020년 대중 쌀 수입액을 58만 8,920달러로 크게 낮췄고 2021년엔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3월과 4월에 쌀 수입 기록을 남겼는데 수입액은 각각 11만 1,240달러와 39만 3,000달러로 지난달 수입액 500만 달러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쌀 수입량을 늘린 배경은 불확실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제기되어온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 기간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수입액 246만 달러를 기록한 담배였으며 탄산 2나트륨과 천연 고무 시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액이 5,974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에 1,930만 달러보다 약 209%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대중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보다 423%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OA가 대중 수출액 세부 품목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의 수출품에는 전기 214만 5,949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이 합작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갈 때 이를 수출로 기록하고 반대로 이를 끌어올 때 수입으로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 기간 북한의 실제 대중 수입액은 약 1,084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수출액 396만 달러를 기록한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철강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규소 공급원으로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광물과 섬유 제품 등의 수출 길이 막히자 비제제품인 페로실리콘 수출을 늘리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페로실리콘 수출액 396만 달러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과 3월, 5월, 6월 중국에 페로실리콘 수출 기록을 남겼는데 월별 수출액은 최저 59만 달러에서 최대 269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을 제외하고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몰리브덴과 그 정광의 기타 제품 268만 달러치였고 그 다음은 실크의 일종인 생사와 탄화규소, 실험용 마네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8월 23일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롭과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각각 히틀러와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에 서명합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은 서문에서 독일 제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양국 간의 평화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라고 선언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조약 체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의 한쪽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공격한 제3국을 일절 원조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을 적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조약 체결국 사이에 생긴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였습니다. 독일과 소련은 또 폴란드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양국이 나누어 갖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련과 밀약을 맺은 독일은 안심하고 폴란드를 침공, 제2차 세계대전의 문을 엽니다. 독소조약이 서명된 지 단 7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조약은 1941년 6월 독일군의 소련 침공으로 무효화됩니다. 1997년 8월 23일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8월 23일을 세계 노예 무역 철폐 기억의 날로 선언합니다.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으로 1994년 시작된 유네스코 노예의 길 사업에 보여준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국제 기념일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 노예 무역과 노예제라는 인류사에 지울 수 없는 비극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아울러 노예 무역이 야기한 민족, 문명, 문화 간 상호작용과 그 영향에 대한 성찰을 시도했습니다. 8월 23일은 대서양 노예무역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된 1791년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인 당시 산토 도밍고에서 노예 봉기가 일어난 날입니다.
저희 B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